또 올해도 정말 다사다난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벌써 12월이냐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올해도 끝나가고 있는데 올해의 정리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
네 올해 주식시장을 저 올해 많이 오른 거 많이 떨어진 거 나라별로는 누가 많이 올랐는지 또 ETF 뭐 많이 샀는지 섹터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한번 싹 정리해보면은 올해 한 해가 어땠고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주식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봐야 된다고 자주 얘기하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또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을 보면은 일단 큰 그림은 어느 나라 어느 주식이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올해 시작을 해서 4월에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 날 발표
그렇죠.
그렇게까지 세게 때릴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해서 4월에 주식시장이 확 떨어지죠 그러면서 거의 뭐 올해 주식시장 망했다라는 분위기가 막 생겼다가 4월부터 10월달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네,
정말 시원시원하게 올랐고 그래서 야 연말은 잘 가겠다라고 했는데 11월달에 조정을 좀 받은 이렇게 올해 한 해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이 이제 시작됐는데 아 12월은 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시원하게 오르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S&P500으로만 보면은 연초부터 4월까지 15%가 훅 떨어졌다가 4월부터 10월까지 40%가 올랐어요 지수가 40%가 오른 거는 엄청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다가 11월 달에 좀 조정을 받은 한 해죠
우리가 이제 미국 얘기를 주로 하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 주식 특히 뭐 댓글 보니까 유럽 주식들도 좀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네.
그런 나라들을 모아놓은 ETF 그런 것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네. 금융상품은 참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숫자가 많아서 제가 태블릿을 보면서 할게요. 전 세계까지는 아니고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47개국의 주식시장을 모아놓은 인덱스가 있어요. 그거를 MSCI ACWI 인덱스라고 그래요. ACWI가 All Country World 인덱스예요. 그래서 47개국이 모여있는 인덱스고 올해 ACWI를 보니까 1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올해 평균적으로 16%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게다가 트럼프가 그 난리를 쳐서 시장을 그냥 한번 확 내려놓은 상태에서 올해 연초 대비 정확하게 이제 11월 말까지 16% 정도 올랐고 각 나라들을 한번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대만은 한 15-16% 오른 평균 정도 올랐고 올해 좀 안 좋았던 나라가 인도 프랑스 여기는 10%가 안 돼요. 인도 미국이랑 뭐 관세 전쟁한다고 안 좋았고 프랑스 요즘 나라 상태 좀 안 좋잖아요. 여기는 10%가 못 올랐고 올해 여러 나라 중에서 진짜 제일 많이 오른 킹은 대한민국
깐부의 나라
아 코스피 70% 정도 그러니까. 올랐어요 우리나라 이제 짱이었고 중국도 항생지수 기준으로는 한 30% 정도 올랐고 일본 니케이도 20% 정도 올라서 한주밀이 아주 잘한 기분 좋은 한 해였어요 근데 또 한 해를 본다는 게 어쨌거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1월 1일부터 오늘까지를 자른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라는 건 우리는 장기 투자를 좋아하니까 5년을 놓고 보니까 S&P500이 85% 정도가 올랐어요. 와. 그리고 한국은 50%. 그러니까 오. 올해 한국 시장이 그동안 많이 못 올랐는데 많이 따라간 미국 시장 계속 거래를 제대로 한 해인 것 같아요.
여전히 생존 못할 것 같지만.
그리고 중국 보면은 항생지수 기준으로는 5년 전과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중국 보면은 올해 좀 잘 오른 것 같다고 생각 들지만은 또 크게 보면은 이게 또 다르게 보이는 5년 놓고 보면은 일본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길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중국이 되게 비약적으로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불과 5년으로 늘렸을 뿐인데 성장률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게
그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어떤 주식이나 지수를 볼 때는 저는 그걸 많이 해요. 일단은 1년 어땠는지 3년 어땠는지 5년 어땠는지 10년 어땠는지를 보면은 더 좋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야후 파이낸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프 보면은 아예 위에 디폴트로 한 달, 1년, 5년, 10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눌러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의 또 재밌는 특징이 지수가 올랐지만은 그 안에서 일부 큰 종목, 뭐 특히 AI나 반도체처럼 좀 잘 나간 종목들이 끌고 올라간 경향이 올해는 좀 커요. 그 말은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은 개별 종목은 못 오른 주식들도 많다는 이야기고 이제 이걸 잘 보여주는 게 S&P 500은 500개 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500개 기업이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시가총액 큰 애들이 크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S&P 500이 500개 기업이 있지만은 탑10 기업이 한 40% 정도를 차지해요. 엔비디아가 S&P 500이 한 7% 정도는 차지할 거예요. 와. 엔비디아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만일에 S&P 500을 그 500개 기업이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게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S&P 500의 반값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규모가 큰 애들이 얘를 전체를 끌고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예요.
평균의 함정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걸 또 잘 보여주는 게 올해 코스피가 70% 정도가 올랐잖아요. 국내 한 증권사가 개인 고객을 분석한 자료가 이제 뉴스에 나와서 봤더니 수익이 난 계좌가 올해 45.4%래요.
반이 안 되네요.
네. 지수가 70%가 올랐는데 거의 55%가 손실이 난 계좌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반도체 주식같이 많이 오른 주식도 있지만은 어려웠던 주식도 많다는 거죠. 아마 대표적으로 카카오버 사신 분들이 지수 70% 오른 거 생각하면은 좀 많이 짜증날 거예요. 우리나라 네, 예, 대표 인터넷 기업인데. 그래서 이걸 봐도 우리 자주 얘기하는 괜히 내가 개별 종목 고를 수 있다라는 착각보다는 지수에 투자하는 게 왜 현명한지를 알 수 있어요. 지수라는 게 앞서 말한 대로 시총이 큰 비중만큼 크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든 SK하이닉스든 얘네들이 많이 올라가면은 내가 지수를 갖고 있으면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기업들의 비중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투자예요.
이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더라를 나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네. 개별 주식을 사는 것 같은데 네. 위험하다.
네. 근데 지수를 사면은 이 주식으로 많이 벌었어요는 나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S&P 500을 사면은 아 엔비디아가 저렇게 많이 올랐어? 내 S&P 500의 7%가 엔비디아네? 그러면 나도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포트폴리오의 7%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죠. 물론 엔비디아만 있는 사람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그쵸. 그리고 난 더 안전하게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거를 내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니까 역시 지수 인덱스 ETF 투자하는 건 정말 현명한 투자예요.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는 그렇고 네. 분명히 방금까지는 개별 주식 사지 말라 그랬지만 개별 주식만 보는 것만큼 또 재밌는 거 없으니까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수도 사지만 또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은 사서 기준을 잘 맞춰두자. 우리 항상 자주 하는 얘기니까. 자 그럼 올해 잘 오르는 기업들 많이 오른 순위대로 보자보다는 이제 주요 기업들을 보는 게 더 인사이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당연히 메인 테마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렇죠. 얘네들이 제일 잘 올랐고 거기에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올해 35%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시가총액 1등자를 아주 확고하게 딱 찍은 게 엔비디아의 올해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아, 이번 실적 발표는 진짜 미쳤어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인데 매출이 작년 대비 62%, 순이익은 작년 대비 65%가 올랐어. 그리고 그로스 마진, 내가 물건 팔고 원가 빼고 얼마 남겼냐. 이게 73%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 물건 팔고 73%를 남겨. 이건 사기캐예요, 얘는 완전.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요, 얘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주 한 얘기가 실적 발표 자료 보면은 막 돈 잘 벌고 할 얘기 많은 기업들은 그 자랑거리를 왕창 써놓고 별로 할 얘기 없는 기업들은 무슨 뭐 쓸데없는 얘기 넣는다 그랬잖아요.
시장이 어떻고 네네. 전망이 어떻고
네, 그런 데 넣는다 그랬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면은 그 자랑 리스트만 거의 A4 용지 두 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꽉 채워서 두 장이네.
꽉 채워서 두 장이야. 이것도 나름 선별했을 거 아니야. 요 두 장을 꽉 채운 거 중에서 한 두 줄 정도가 이번에 젠슨 한국 갔다 왔잖아요. 한국 기업들이랑 AI 데이터센터 계약 많이 했다. 그것도 한 두 줄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
이러니까 엔비디아가 정말 킹왕짱일 수 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올해 진짜 폭발적으로 오른 기업들은 우리가 AI 투자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AI 시대를 맞이해서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은 뭐 다른 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하고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 5만 가지 물건들이 GPU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SSD, DDR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 올해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샌디스크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도 6배 정도가 올랐고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도 3배 정도씩은 다 올랐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올해 역시 3배 넘게 올랐고 삼성전자도 거의 2배 올랐죠. 이제 10만 전자 넘어갔고
그쵸.
하필이면 제 포트폴리오에 한국 개별 기업이 딱 2개 있거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올해 SK하이닉스는 진짜 와 시원시원하게 오른 것 같아.
삼성전자는 우정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정으로 갖고 있어서 10배 벌었죠.
좋은 우정이었다.
근데 요즘은 SK하이닉스한테 더 좋은 친구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AI 투자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센터 돌리려면 전력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전 기업들 올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의 오클로, 한국의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얘들 다 거의 5배 정도씩 올랐어요. 또 한국 주식은 올해 원전뿐만 아니라 조선과 방산도 올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합쳐서 조방원이 올해 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 다 두세 배씩 올랐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정말 좋았어요 올해. 그리고 우리 제가 좋아하는 빅테크들만 한번 보면은 올해 궁극적인 위너는 구글입니다.
그렇죠.
구글 올해 지금까지 한 70% 정도 올랐어요. 근데 구글이 올해 여름까지 진짜 못 올랐어요.
맞아요.
올해 여름까지 거의 빅테크 중에서 구글만 왜 이렇게 못 오르니 막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때 영상 찍을 때 우리가 보합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반독점 문제 좀 해결됐고 AI 때문에 구글 검색 위기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 나오다가 보니까 뭐야 AI 구글 이거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요즘 정말 진격의 구글.
근데 미키님이 제일 갖고 있는 두 개가 구글이랑 엔비디아 아니신가요?
그쵸. 제 포트폴리오에 뭐 독보적으로 제일 많은 거 당연히 구글이고 워낙 제가 주식 보상 많이 받았으니까 그 다음 많이 갖고 있는 게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하필 내가 갖고 있는 두 개가 올해 제일 잘했네.
네 개지. 국장까지 해서. 이야. 거의 뭐 무당집 여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요즘 이런 샴페인으로.
아, 좋죠. 덕분에 제가 호사를 빌립니다. 제가.
근데 이제 아쉽게도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좀 재미없었어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시장 평균 정도 한 15, 16% 정도 올랐고 지금까지 애플은 아이폰 17이 성적이 좋긴 한데 올해 뭐 큰 성과가 올해 없어서 10% 정도 올해 올랐어요. 근데 더 아쉽게 메타, 아마존, 테슬라 세 개 주식은 지금 올해 초랑 주가가 거의 비슷해요.
테슬라가 진짜 안타깝죠 지금?
네, 거의 못 올랐어요. 근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게 메타야. 테슬라는 작년 말에 워낙 많이 올랐다가 쭉 그렇죠. 떨어져서 이제 그거를 겨우 회복한 정도인 거고 메타는 올해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AI 때문에 광고 효율 높아져서 돈 잘 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AI에 얘네 너무 과잉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는 버블론에 휩싸이면서 뭐 부채를 왜 이렇게 많이 썼어 하면서 주가가 한 25% 정도 빠져가지고 지금은 올해 초 대비 10%도 못 오른 수준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때 개발자도 좀 과한 돈까지 줘가면서 내려오고
맞아요.
1조씩 주고 내려온다.
네, 조 단위로도 사용하고 근데 그게 지금 조금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도 그 반독점 문제가 메타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해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해결이 된 데도 주가가 못 오르고 있어 지금. 메타가 좀 아쉽습니다. 뭐 메타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메타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고평가 고위험 테크 기업 몇 개 보면은
팔란티어.
예, 올해 스타 주식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최근에 조정 좀 받았는데 그래도 올해 두 배 넘게 올랐어요. 워낙 좋았던 기업이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우리 더 고위험 고평가돼 있는 양자컴 기업들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이재용 회계사님이랑 아주 깊게 분석해본 올해 잘 오르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뭐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근데 워낙 많이 올라갔다가 반토막 났어요. 딱 고위험 고평가 베타가 큰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연초 대비하면 어떤가 한번 봤더니 양자컴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아이온큐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 올라서 시장 평균과 비슷해요. 그리고 아이온큐보다 회사 규모가 조금 작은 리게티는 올해 약 70% 정도 올랐고 디웨이브는 올해 많이 떨어졌어도 두 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양자컴 내년 어떻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중에서 잘 오른 기업들 중에서 얘네들 좀 재밌다 하는 기업 몇 개 있는데 하나가 APR이에요. 뷰티 기업이에요. 화장품 만드는. 근데 APR이 올해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을 누르고 한국에서 가장 큰 뷰티 기업이 됐어요.
AP라서 아모레퍼시픽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다른 회사예요.
네, 다른 회사예요. APR 올해 4배 넘게 올랐습니다. 주식이. 그리고 SAMG 엔터라고 혹시 아세요?
아, 여긴 알죠.
예. 네, 쌈지라고도 부르는
애기 아빠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 유명한 캐치 티니핑.
그렇죠.
사랑의 하추핑을 만든 예. 네, 그 쌈지 엔터가 올해 3배 넘게 올랐고 네. 또 아기 상어로 많은 부모를
아,
많은 부모님들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그 노래를 만든 핑크퐁이 최근에 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주식은 아니지만은 진짜 많이 오른 올해의 주인공 중에 하나는 금과 은이죠.
아, 그렇죠.
국제 선물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한 55% 올랐고 은은 역시 국제 은 선물 가격 기준으로 보면 올해 75% 올랐어요. 와. 진짜 많이 올랐죠. 뭐 ETF들도 많이 사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샀고 올해. 그런데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크립토가 요즘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아, 그렇죠. 예,
제도권으로 크립토가 들어왔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요즘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서
비트코인도 많이 반납했더라고요.
지금 녹화하는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크립토들이 올 초 대비는 현재 마이너스로 내려왔어요.
아.
예, 그래서 아, 크립토 시장은 참 어려워요. 얘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좀 아쉽게도 떨어진 기업들 좀 보면은
안 좋은 기업들.
예, 제일 눈에 띈 게 노보노리스크예요. 덴마크 제약회사.
그렇죠.
한때는 유럽 시가총액 제일 큰 기업. 전설의 비만약 위고비를 만든 GLP-1이라는 그 비만약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작년 가격 주가가 엄청 잘 올랐어요. 근데 지금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에요. 아. 그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복지학대로 시장이 풀렸어. 그리고 경쟁사인 미국의 일라이 릴리도 비슷한 비만약을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독보적인 지위가 떨어지면서 주가도 훅 떨어진 거죠. 아, 이거 보면은 시장을 아무리 선점했어도 경쟁에서 한번 흔들리면은 또 주가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 1등 기업은 웬만하면 팔지 말자는 얘기 했잖아요. 1등은 1등인 이유가 있다. 근데 맞아. 1등이 1등인 이유가 없어지면은 아, 그때는 그거는... 1등이라고 갖고 있으면 위험하구나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게 노보 노디스크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 네.
그리고 또 올해 의류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많이 빠진 기업 보면은 룰루레몬 그리고 또 한때 잘 나갔던 에버크럼 맨피치 얘네들 다 반토막 났습니다 올해. 그리고 또 미국의 패스트 캐주얼이라고 부르는 기업들 있잖아요. 쉐이크쉑, 치폴레, 카바 이런 기업들도 올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올해 뭐 한 30에서 60%씩은 다 빠졌어요. 근데 재밌는 게 룰루레몬이 올해 한국 진출했거든요. 그리고 치폴레가 내년에 한국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기업들이 미국 사업이 안 좋으면은 뭘 하겠어요? 해외 시장을 본다고요.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을 세우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전략이에요. 그거를 치폴리와 룰루레몬 한국 들어오는 걸로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해 많이 떨어진 기업 중에서 눈에 띄는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어?
여기가 그 도널드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그쵸. 트위터 같은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트럼프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사업 모델도 불투명하고 실적도 어마진창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 이름으로 작년에 상장을 했다가 올해 70%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 이런 기업 투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기업이지 뭔가 실적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개별 기업들을 한번 또 봤고 지수도 봤는데 그럼 또 ETF도 안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그렇죠? ETF 좋아하니까.
네. ETF 순위 보기 제가 진짜 좋은 사이트를 최근에 알았어요. funetf.co.kr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 재밌는 ETF.
네, funetf. 여기 가시면은 일별, 월별, 연별로 많이 팔린 거, 많이 오른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지난 1년이에요. 올해가 아니라. 그래서 작년 12월도 포함되어 있는 순위이긴 한데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산 ETF 탑 10. 레버리지는 뺐어요. 한번 보면은 1등, 3등이 S&P 500. 2등, 9등이 코스피 200, 4등, 6등이 나스닥 100. 아... 대표 지수들. 아주 위키피디아가 좋아하는 바람직한 투자를 한국 ETF 사신 분들이 많이 하셨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10개 중에 6개.
네. 이거는 많이 산 거고 수익률 높은 애들은 누구냐를 역시 레버리지를 빼고 탑3를 봤더니 앞서 말한 조방원이라고 했잖아요. 전력과 조선 ETF들이 역시 수익률은 탑3 3개를 딱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올해 수익률이 높았던 미국 ETF가 뭔지 탑3를 찾아봤더니 탑3 모두 금 관련 ETF예요. 근데 금 ETF가 아니라 금 채굴 같은 금 관련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올해 미국 ETF 수익률은 탑3 3개더라고요.
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올해 보면은 금값보다 더 많이 오른 게 그 채굴 기업들이에요. 그 기업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기업들 모아놓은 ETF들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데 투자하고 싶을 때 나 금 채굴 기업 투자해볼까? 그럼 어떤 데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거기서 기업을 고르기보다는 ETF를 잘 사는 거는 좋은 전략일 수 있죠. 우리 자주 얘기하는 전략.
그렇죠. 금 채굴 기업 뭐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ETF가 훨씬 낫겠네요. 네.
그래서 ETF 이름 재밌어요. 하나는 ETF 이름이 링이야. 링. 반지.
지수나 ETF나 개별 기업들 봤는데 산업별, 네. 섹터별로도 한번 또 보면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 주식시장은 크게 11개 섹터로 나눠요. 그 산업군으로 나눈다는 거죠. 11개. 그러면 이제 그 산업군들은 누가 올해 잘했나 한번 보면은 저는 1등은 당연히 테크일 줄 알았어요. 테크 섹터. 반도체가 아니에요?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있는데.
아니에요?
올해 1등은 원자재, 금속 같은 기초 소재가 있는 베이직 머티리얼즈요. 아,
히토류.
히토류, 금, 은 엄청 그렇네요. 올랐잖아요. 올해 뭐 히토류 기업들 MP 머티리얼즈 많이 올랐다고요. 그래서 이제 촬영 날까지 베이직 머티리얼즈 섹터가 25% 정도 올랐어요. 2등은 앞서 말한 테크. 한 21% 올랐어요.
뭐 없죠,
반도체 소프트웨어, 엔비디아 팔란테 다 여기 들어있는데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3등은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에는 구글같이 우리가 아는 인터넷 기업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올해 18.5%.
구글은 테크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네. 테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뭐 소프트웨어 기업 이런 데 들어가 있고,
구글은 서비스니까
커뮤니케이션에 서비스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도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 있고 구글도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등은 이제 산업재, 인더스트리얼, 아까 말한 조방원.
아.
예, 얘네가 여기 들어가 있고 약 15% 올해 올랐어요. 한국의 산업재들은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아까 조방원이 다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미국 기준이에요, 이거는. 여기까지가 4등이고 그 밑으로 파이낸스, 유틸리티, 헬스케어. 얘네가 한 12% 정도 올랐어요, 올해. 그래서 시장 평균보다 살짝 못 오른 섹터가 요 세 개고, 그 밑으로 네 개는 5% 이하로 올해 저조했던 섹터들이에요. 부동산, 에너지, 소비재 섹터들. 의류나 식당 기업들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올해 유독 소비재 기업들이 안 좋은 한 해였어요. 그래서 소비재 기업 주가가 많이 안 올랐죠.
이게 이걸 보니까 기업들은 돈을 벌었는데 우리는 돈을 못 번 거네요. 소비자가 얼어붙은 거네.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소비자들의 지갑이 얼어붙었다는 소리겠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돈을 안 쓰니까 거기부터 박살이 난 거예요.
아, 되게 인사이트 있는데. 네. 기업들은 돈을 많이 써서 엔비디아 GPU 많이 사고 이러면서 많이 오르는데, 일반 소비자는 식당이나 내가 옷 살 돈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이쪽 기업들 실적이 안 좋게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식당 안 좋고 패스트 캐주얼 안 좋고.
오, 피디님이 점점 요즘 인사이트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전에 한번 별도 영상도 한번 만들었는데, 미국의 그 큰손 투자자들은 매분기 어디에 투자라고 뭘 사고 뭘 팔았는지를 보고서로 제출을 해야 돼요.
아, 13F.
13F 보고서. 이게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13F 보고서들에서 좀 눈에 띄는 큰손 투자자들 몇 명만 보면은, 뭐 당연히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여전히 버크셔 해서웨이는 5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현금을 들고 있어요. 500조 원이면은 웬만한 나라 GDP예요.
그렇네요.
어마어마한 현금을 들고 있고, 저는 버핏이 이제 올해 시장 훅 빠졌을 때 여름에 저가 매수를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버핏이 올해 은퇴라고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CEO가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환기라서 현금을 많이 쟁여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 발표된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샀는지에서 가장 눈에 띈 기업은 구글이었습니다.
아, 구글을 샀어요?
네, 구글을 한 6조 원 정도를 샀어요. 구글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10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이제 은퇴하시니까 마지막 작품, 버핏의 마지막 손길을 받은 주식은 구글이구나 라는 얘기를 해서,
이거 때문에도 더 올랐겠네요.
맞아요.
네.
이거 발표난 날 구글은 당연히 오르죠.
그렇죠.
버핏이 샀으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날 입이 이제 찢어졌었죠.
이것도 한잔 하셨겠네요.
그리고 요즘 많이 화제가 되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가 마이클 버리예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시장이 떨어지는데 베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사람 얘기가 빅쇼트라는 영화까지 나온, 무려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를 했던.
그렇죠.
그 인물. 실제 생김새는 크리스찬 베일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긴 해요. 근데 이분의 이제 최근 30F를 보니까 엔비디아와 팔란티어가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는 풋옵션을 왕창 샀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AI 버블이다를 이분이 엄청나게 기름을 붓고 있어요, 여기다가.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게 이분 영향도 있어요. 어쨌거나 빅쇼츠의 주인공이니까.
버블로 먹고 사는 남자.
네. 근데 이분이 자주 이러세요. 근데 빅쇼츠 이후로 하락장을 맞춘 사례가 제가 알기는 없긴 해요. 올해 초에도 이분 30F 보면은 중국 테크 기업들,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 떨어진다고 풋옵션에 이분이 왕창 샀어요. 근데
아이고.
올해 중국 테크 기업들 진짜 많이 올랐다고요. 아마 손에 꽤 보셨을 것 같고. 아, 지금 그 엔비디아 이번에 실적도 그렇게 잘 나왔는데. 물론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길게 보고 베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27년 막 이렇게 보시고 베팅하신다는 걸로는 저는 알고 있는데, 아, 저는 뭐 좀 모르겠어요. 이분 전략이 맞을지. 근데 그래도 AI 버블에 대한 우려는 뭐 지금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왔어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네, 저희가 오늘은 올해를 정리하는 거고, 저희 그럼 다음 시간에 내년 전망 하나 찍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좋죠. 네,
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년 전망. 네, 그래서 물론 재미로 하는 전망이지만은 네, 그렇죠. 내년 전망하면서 AI 버블에 대한 얘기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큰손 투자자인 피터 씰이나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라는 13F 발표도 많이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왜 엔비디아를 그렇게 팔았을까? 물론 아주 많이 갖고 있진 않았어요. 근데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를 많이 판 게 오픈 AI 투자하기 위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한가 봐요.
아, 그때 그래서 트럼프랑 악수했는데.
맞아요.
돈 있어야죠.
네. 아, 근데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엔비디아를 팔고 아직 돈은 못 벌고 있는 오픈 AI에 투자하는 게 또 맞는 투자일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우리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 서비스로 갈 거니까
네.
길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도 모르지만.
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오, 야,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를 팔았어. AI 버블론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하는 게 더 위험한 데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AI가 더 클 거라고 베팅을 하는 거지, 이거는.
그렇죠.
AI 버블에 생각하면 엔비디아 풀어가지고 절대 오픈 AI 투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다른 데 가야지. 네. 아예 섹터가 다른 데로 옮겨야지.
금사야지, 차라리.
차라리.
네. 근데 이거는 오히려 AI가 앞으로 더 클 거라는 거에 베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네.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네.
근데 아무튼 이런 많은 소식들이 AI 버블론의 길을 붙고 있어서 우리 이거는 내년 전망 영상에서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김한테 투자를 배우는 입장에서 S&P 500만한 투자가 없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왜냐면은 우리 M7 중에서도 3개만 올해 수익률이 S&P 500을 넘긴 거잖아요.
맞아. 그 중에 하나는 뭐 거의 S&P 500이랑 비슷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올해는 워렌 버핏도 수익률이 S&P 500을 못 넘었어요.
아.
네. 투자의 귀재께서도. 그거 보면은 S&P 500이 얼마나 좋은 투자인지 아까 말한 대로 그 안에서 비중이 커지는 기업들도 같이 커지니까 포트폴리오 관리도 좋고 그래서 올해 개인이 산 S&P 500 ETF 규모가 4.5조 원이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이 샀어요. 우리 앞서 말한 대로 현명한 투자하신 분들 많이 있어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S&P 500 ETF는 브랜드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서 잘 골라하시면 돼요. 코덱스도 있고 원큐도 있고 라이스도 있고 이런 ETF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아, 근데 코덱스 들어보니까 이게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아, 코덱스 이름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코덱스는 삼성이 만드는 ETF 브랜드예요. 삼성이 만드는 휴대폰은 갤럭시인 거고 삼성이 만드는 ETF는 코덱스인 거죠.
아.
코덱스 S&P 500, 코덱스 나스닥 100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삼성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또 삼성 출신이라서 우리 삼성은 또 항상 이제 눈여겨 보고 있죠.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예.
그러면은 ETF는 총보수 싼 거 사라고 하셨었는데 같은 S&P 500 ETF면 수익률이 다 똑같나요? 어쨌든 지수를 추종하는 거니까.
아우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수익률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ETF를 운영하는 운영사들이 얼마나 운영을 잘하는지를 봐야 되고 제가 최근에 관련해서 알게 된 개념이 추적 오차율이에요. 이제 S&P 500 ETF라고 하면은 S&P 500 ETF는 우리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실제로 ETF 운영하는 회사가 500개 기업을 담아 넣어서 운영을 하는 ETF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와 움직임이 살짝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지수가 1.3%가 움직였는데 우리 ETF는 뭐 1.299%가 움직였다. 이렇게 살짝 차이가 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차이가 추적 오차율이에요. 그 말은 ETF 운영을 잘하는 기업은 추적 오차율이 낮겠죠. 또 그 말은 내가 똑같은 S&P 500 ETF를 샀는데 추적 오차율이 차이가 나서 어떤 ETF는 내가 조금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보수 잘 보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추적 오차율도 잘 봐서 어떤 ETF를 살지 결정하면 좋은 것 같고 우리 영상에서 종종 소개하는 etfcheck.co.kr 가면은 ETF들을 내가 비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비교를 해보니까 추적 오차율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ETF체크 가가지고 몇 개 S&P 500 ETF를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추적 오차율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관리의 삼성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역시 삼성이 이런 관리 잘하네 라는 게 또 숫자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우리는 장기 투자 좋아하잖아요.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얼마 안 되는 작은 차이도 이게 뭐 10년, 20년 지나가면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총보수나 추적 오차율 보는 거 좋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 수익률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은 뭐 운영 방식, 운영 비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운영을 잘했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날 수가 있죠. 펀 ETF 가서도 S&P 500 ETF 몇 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수익률 차이가 조금씩 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가 살짝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3년 차이 보면은 차이가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조금 나고,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작은 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ETF 사실 때 이런 것도 비교해보고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연말인데 퇴직연금 있으시거나 IRP 계좌 운영하신다면은 여기에 내가 개인적으로 넣는 돈의 900만 원까지는 이제 연말 정산하실 때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13에서 16% 정도. 그러면 한 118만 원에서 148만 원 정도까지는 세액 공제. 그냥 그 금액 그대로 공제받는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퇴직연금이나 IRP에 추가로 900만 원까지는 꼭 넣으시면 좋고, 그렇게 넣는 돈은 우리 오늘 살펴본 대로 보호수나 추적 오차율 낮은 S&P 500 ETF 같은데 장기 투자하면 너무나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서 올해 가기 전에 내 퇴직연금 계좌 한번 챙겨보는 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혹시 생소하다면은 저희가 퇴직연금 아주 자세하게 푼 별도 영상 있으니까 이거 한번 꼭 봐주세요.
아, 아무튼 그래서 올해 정리가 이렇게 좀 잘 된 것 같은데. 네. 재밌네요. 확실히 주식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 한해 정리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올해, 아, 왜 대충 감을 했는데 뭐야, 얘네 이렇게만 올랐어?
그러니까요.
아, 뭐야, 얘네 이렇게 안 올랐어?
얘는 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준비해주신 술도, 아, 이게 너무 예쁘네요, 병이.
일단 돔페리뇽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급 샴페인의 뭐 대표 주자죠, 돔페리뇽은. 아, 저는 요즘 샴페인이 너무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샴페인이 점점 좋아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가스 한번 거부를
아, 그래서 기포가 빠진 샴페인을 더 좋아해.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샴페인을 요즘은 이런 잔에 마시는 거예요. 지금 기포가 날아가게 한 다음에 마시는 샴페인이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돔페리뇽 잔이야, 얘가.
아, 그러네. 뭐가 똑같구나.
예, 돔페리뇽 잔인데 이게 넓게 생긴 게
이유가.
예, 기포 빼고 마시는 게 요즘 트렌드고 그게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지금 딴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포가 좀 있잖아요.
있어요, 지금.
얘 빠지면 더 맛있어져요.
탄산감이 있는데 그걸 일부러 빼서 먹는 유일한 술이겠네, 그러면.
그렇겠다.
맥주도 그렇게 안
먹고. 맞아. 맥주는 김 빠진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네, 네. 콜라도 김 빠진 진짜 맛이 없잖아요. 얘는 다르다니까. 암튼 이 돔 페리뇽이 수도사 페리뇽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옛날에 페리뇽이라는 수도사가 살았는데 프랑스 샴파뉴 지역에서 이 사람이 샴페인을 너무 잘 만들어서 아, 그 사람을 기리는 샴페인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마케팅 스토리다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그만큼 마케팅이 잘 된 거죠. 돔페리뇽을 다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돔페리뇽이 아티스트와 협업해서 리미티드 에디션들을 종종 내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무라카미 다카시와 만든 에디션이에요. 빵끝 웃고 있는 꽃얼굴 그리는 걸로 유명한 이제 현대미술 작가죠. 아니, 이 빵끝 웃는 꽃얼굴이 뭐라고, 이게 이렇게 이분 작품이 비싸실까? 뭐 야, 이거 누구는 야 나도 그러겠다라고 하지만은 이거를 그려서 이렇게 유명하게 만든 거는 무라카미 다카시예요. 이게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도 해봐. 여긴 대답 못하거든. 근데 저는 이 다카시 요 특유의 빵끝 웃는 꽃과 돔페리뇽의 그 상징인 요 방패 라벨 요 만나는 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진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 프레임에.
여기 보면은 2015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샴페인을 만든 포도를 수확한 연도예요. 그치. 연도가 써 있는 샴페인을 밀레짐이라고 불러요. 이런 밀레짐 샴페인은 조금 더 비싼 샴페인입니다. 그리고 얘 보면 케이스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네. 거는 소장해서 인테리어용으로 써요.
네, 오브제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전에 나온 돔페리뇽 아티스트 에디션이 바스키아 돔페리뇽 에디션이에요. 그 박스가 얘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이건 이쁘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거가 더 좋아요. 제가 바스키아를 워낙 좋아하는데 아, 요 라벨은 요번에 다카시 거가 너무 이게 귀여워.
아무튼 오늘도 좋은 술과 함께 즐거운 얘기.
네.
감사했고.
재밌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음엔 또 전망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한번 내년에 어떤 전망들이 있을지, 뭐, 주식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 얘기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2025년 주식시장을 한번 총정리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 주식이나 뭐 자산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시간에 내년 전망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